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은 후 김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겸손한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겸손함 삶과 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멍에를 메라고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름으로 기독교를 가르쳐서 겸손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겸손은 사람이 갖춰야 할 것 중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빗물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나에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겸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되며 또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부터 어떤 복을 무엇인가를 받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이 겸손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겸손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겸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헬라 사회는 겸손이라는 낱말이 낮은 지위, 천하고 보잘것 없는 또한 비굴한, 비열한 등의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겸손을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해지고 그럴 때 겸손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피하는 것 혹은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신의 입각에서 겸손을 생각하지 않으면 겸손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그릇된 겸손에 대한 교훈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지나친 겸손의 행위를 삼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나친 겸손은 이게 참된 겸손이 아니고 잘못된 겸손이 돼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게 하고 악을 하여금 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친 겸손을 나무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양만 지나치게 본받으면 결국에는 천사 숭배까지 이르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상까지 다 뺏긴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겸손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시적인 겸손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셨어서 나는 죄인을 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 내려갔다고 하면서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이 결여된 종교적인 의식,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내 신앙을 옳다고 주장한 사람도 영적인 교만이요 이런 사람은 겸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의식을 잘 집행해서 성직자라고 해도 자기 공로를 너무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십일제를 냈으며 일에 한 번씩 금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게 말하기를 한 성회에 참석하려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 49시간 암흑의 강사 목사라는 손수막이 붙어있어서 도망치듯이 돌아왔나라고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 것은 자기 교만을 깨뜨리고 낮아지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일 금식한 것을 무슨 상품이나 상표처럼 자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바리새인적이고 가식인 허위의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겸손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말도 온순하게 하고 행동도 유순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목적에 대한 이기심이 가득해 있는 사람, 즉 겸손을 이기심으로 채우는 도구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상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 즉 참된 겸손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겸손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겸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의 권세에 의해서 비굴하게 빌빌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하고 그리고 바로 겸손의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자연히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면 보응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경외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겸손의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앞에서 존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은 겸손이라고 해도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고 있음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한한 능력의 손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창조할 뿐 아니라 그 섭리로 다스린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자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와 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돼서 그때 영광을 본 후에 그는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라, 산자라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해 주심으로 자신이 본 바를 기록한 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부터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바라보고 압도된 것이지 공포를 느껴서 압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의 손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뜻에 대한 복종 자세,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욥은 동방에 제일 갖는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는 세상에 볼 때 불행하게 온 가족의 몰살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있는 재산 다 뺏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그의 태도를 주님 앞에서 나타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라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공경하고 거짓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게 고장나게 주는 대가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여 하나님은 절대 주관적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걸 알았습니다. 내가 겪어낸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막아주는 능력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막아주는 것은 욥을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내버려둔 걸 그는 깨달았기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집에서 전진긍긍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낙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욥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가라되 내가 못해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로 돌아갈지라.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나올 때 옷 입고 나왔습니까?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돌아갈 때 옷 입고 돌아갑니까? 벌거벗고 돌아갑니다. 이걸 깨달았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 열 자식을 거둬갔다고 해서 내 재물을 거둬갔다고 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불행에 대해서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맨핀을 대게 되면 발인품을 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힐 때에 그를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를 섬기란 뜻인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뺨을 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입밤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더 내가 지식 있고 더 능력이 딸지라도 말씀이 나게 떨어졌으니까 겸손하게 뺨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은 심리가 되는 거 내가 가고 싶어 갑니까?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교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하나님의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됨을 여러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원수 돼 가지고 여러분과 내 삶이 윤택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래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행위여 교만한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이름으로 결코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삶을 절대로 못 삽니다. 이름으로 교만한 사람은 불행을 자처하는 사람이여 이 사람은 멸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손에 쥐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 불산한 행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으로 자행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그는 교만한 자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가 되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외에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뭘 들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소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개수하니 보병이 20만이여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하월레에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불렀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가서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모든 짐승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하고 사울이 가서 분명히 말씀대로 가서 그 나라를 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죽이란 건 죽이지 아니하고 실하고 기름진 것들은 이걸 왜 죽여? 이걸 왜 다 없애버려? 이거 가져와야지. 이 왕을 왜 죽여? 잡아와야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백성이 왕을 잡아와서 그 왕이 나한테 머리 꿇고 굽히는 걸 보게 되지.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좀 하나님보다도 인정이 많고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이란 자를 죽이려고 데려왔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않냐고 내 명령을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려되 사울이 갈멜이로 자기 이유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을 해가지 지가 그런 것 다 가져온 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져왔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높이려고 기념비 세우려고 가져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냐? 지가 무슨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어? 사무엘이 가려대 그러면 내게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리가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려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네. 하나님이 언제 양과 소를 가져와서 제사드리려 했어요? 아 하나님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가라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라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없이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짜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죽이라 그랬지 언제 끌고 오라 그랬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서를 지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로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같이 좋아하리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주왕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왕관 것은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셨나니.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진멸 안 했어요. 거역했습니다. 그걸 갖다 지적하니까 이제는 회개하지 않고 강팡해졌습니다. 핑계되는 거예요. 강팍해졌어요. 완고해졌어요. 그의 선자가 와서 깨닫게 해줬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지. 당신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하신 얘기인데 지가 왜 가르쳐가지고 변경하고 바꿔버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징계하고 있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게 오만한 거고 불순한 자예요. 그 사람에게 볼 때는 인정이 있고 사람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 감옥살이가 한 것이나 종살이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것인데 누가 그걸 막아준다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바로 사울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에는 사울은 비참하게 그 말로가 끝이 나고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31장 1절 13절에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단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에게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쥐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느라.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던 사울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패전하고 아들 셋밖에 없는 아들 셋이 다 전사하고 자기들 거기서 결국에는 칼에 찔러 죽고 맙니다. 사울의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을 그리고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돗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옷을 다 벗겨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 아들 셋, 그 아버지 사울까지 다 벗겨버렸어. 벌거벗어. 거기다 목을 잘라버렸어. 그 목을 갖다 사람들 높이 다 쳐다버리고 성문에다 옷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거만인 것입니다. 그는 아각을 인정을 받아서 살려준 게 그게 오히려 겸손인 줄 알았지만은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말씀 밑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신 다음에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했으면 모든 문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겨버려야지.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하고 변론하고 저랑 변론하고 다투고 그게 겸손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다 그 손에 맡기게 됩니다. 겸손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취할 삶의 태도요.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복종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복종하고 신뢰하는 삶을 삶으로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겸손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칠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높이는데 날 낮추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낮추는데 여러분이 밟은 자가 높아지겠습니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누가 낮출 수가 있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는 목동입니다. 그는 목동에서 사울왕의 사위가 됐는데 사울이 질투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를 짓밟아 버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그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끌어내려고 애를 폈지만 절대로 사울이 다윗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은 절대 복종했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서 성경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그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자기의 악을 행했을지라도 자기가 행할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 신복들이 사울을 죽이길 권면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4장 26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믿음이 있었지만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기 전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에게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겸손하게 만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죄수가 변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니까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총리 대신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총리 대신 예원합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세요. 난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 보면서 인품을 보겠네. 인품을 말하다 인문을 보니까 보잘것 없는 까마잡잡하고 흑인이라도 잘생긴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 별로 잘생기지 못하고 그런데 미국의 전 세계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 밑에서 그가 애드바이서리 있으면서도 포린 애드바이서리 있으면서도 성경 공부 아침 저녁을 굿그룹하고 등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사람이 그를 앞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결국에는 총대신 되고 말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고 보디발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절치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에 군무총리가 될 수 있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이 그를 낮추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끝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낮추려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바의 아내는 그를 낮추려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 끌어내서 그를 총리 대신을 올려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그가 겸손한가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범사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종살이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 되고 온 지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형편에 그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요셉의 자기를 밝혔습니다. 형제들이 덜덜덜덜 떱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낮춰지게 하려고 팔아버린 자. 그가 총리 대신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팔았지만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당신이 팔았지만 나를 보내는 당신이고 하나님이 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흉년 때에 나를 총리대신 만들어서 당신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애굽에 안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 애굽에 총리대신겠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겸손한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5년이 더 흉년 들어. 왜? 7년 흉년이니까.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출전 못한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냈다. 나를 보내고 당신들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 당신들 구원하려고. 만약에 요셉이 그때 안 팔려갔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요셉이 식구는. 예수 그때는 그 후손을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원대하고 광범위하고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른 걸 아셔야 돼. 인간은 원망하겠지. 이렇게 나를 형제가 바라보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총리 되시면 적어도 다 잡아다 죽여라 그냥.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요셉이 겸손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총리를 세운 거야.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느니라. 결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셉의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15절 21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려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어. 이 형제들이 아직도 못 깨달아.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려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한 달 지났다 당신들을 징계하겠냐 이 말이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손으로 갚으시오. 왜? 여러분이 겸손해질 때, 겸손해질 때, 겸손해질 때, 당신들은 두려워 마셔서 내가 당신들의 잔들을 기르지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응?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며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높여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높여진 걸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왕의 질투와 모함을 받고 외지로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낮추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모든 염려를 다 맡겼으니까 사울을 안 죽였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만 높였더니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높이심을 누가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환경의 요동에 불구하고 전국에 높아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가 끌어내려가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가 예수를 끌어내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의 이름과 땅 있는 이름들과 땅의 이름들에게 높임을 받아 모든 힘이 그 무릎에 그 무릎을 꿇고 그 일에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대통령도 세계 강대국 미국 대통령도 예수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돌봐주신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돌봐주신 은혜란 말은 다 돌보고 있다가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위험하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돌봐주시는 겁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다 맡겨라. 공고하신다. 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돌봐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란 말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손에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삶 전반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나이가 80입니다. 그 많은 군중을 약 한 200만이 넘는 그 군중을 어떻게 400년 산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끌어내서 어딜 갑니까? 지금 가는 동안에 무엇을 매겨줍니까? 그 많은 사람을. 여러분 요새 20세기 21세기 문명 이런 시대에도 100만 50만 몇만 돼도 그 화재민 아니 그 뭐랄까 난민을 매겨줄 게 없어 난리인데 아니 그 시대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기 전인데 어떻게 200만을 끌고 혼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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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나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니 성령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돌봐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겸손한 생활을 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면 믿음으로 맡기면 이게 겸손이에요. 맡기면 다양하게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바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굳세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건케 하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연하단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악마는 겸손한 사람을 악마의 활동 영역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공격하려고 누굴 상기자를 막 찾아다니다가 이야! 이런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피해가 안 잡혔어. 무서워서. 왜? 겸손한 자는 하나님 함께 하거든. 지가 하나님 이길 수가 없잖아. 깡이 센 사람을 피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깡 센 사람이 다 깡패가 돼서 다 감옥에 가거든. 알아들어서 그저 깡패라는 거지. 원녀가 겸손한 자는 마귀에 피해가니까 참 잘 돼.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되고. 진리를 깨달으세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제가 이곳에 목회하면서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너는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엎드려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오늘날 제 제자가 목회 회장이 되고 지난번에 제 제자가 교회협의 회장이 됐어요. 높여주셨단 말, 날 보고 자꾸 가라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 목회하기도 바쁜데 그런 거 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또한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굳세게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풀고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 함께하니까 누가 감히 하는가 함께하는 자를 지가 건드립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셔서 경고케 해주심으로 겸손한 자는 굳세게 돼서 환난, 풍파, 시련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예의범절 바르고 인품이 훌륭해서 겸손한 자를 인정받으나 한과의 관계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사는 법을 배울 때만이 가능합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사는 법을 배울 때만이 가능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리고 넘치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가장 위대하게 보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했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거든 이 자리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뺏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을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찬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빨갛게 깨서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서 그 만민이 보는 가운데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습니다. 심포질 갖다 입에다 대줍니다. 창피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 왜? 하나님께서 높이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부끄러워 낮았지만 하나님의 높이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사람에게 뭘 당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웠으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낮아지십시오. 참으십시오. 주님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도망갈 수 있었겠죠. 열쇠를 다 맺겠는데 왜 못 도망가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 가정 총무인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이 나라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거기에 묵묵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왔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말한 대로 때리란 거 아니야. 여기 막 약을 하고 도망가니. 이게 잡기만 해봐라, 그냥. 짓밟아버리지, 그냥 잡기만 하면. 부모가 잠을 때리면 맞아야지. 그 자식이 바로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아비가 복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기 전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의 자세를 취하면 이웃과 관계에서도 저절로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적인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을 낳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겸손이 신앙적인 겸손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신앙적인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을 낳지만 도덕적인 겸손은 신앙적인 겸손을 낳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알고 그 손 아래 순종하고 믿음을 배운 사람이 가정생활, 이웃생활, 사회생활에도 겸손한 삶을 살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도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서 절대 복종하고 절대 신뢰하고 사랑하는 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주님께서 심지를 굳건히 잡아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겸손한 자의 복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점 입을 벌려서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 심연세가 잘 바뀌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대로 살아서 겸손해가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높이심을 받고 하나님의 또한 강하게 붙잡아주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